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1985년 1월 6일에 남포교회가 시작되어 정말 정확히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명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수행하시는 기관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가진 권세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형통함, 무엇이든지 가능한 신앙적인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들, 혹은 우리 일반적인 단어를 쓰자면 비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기본의 선을 이탈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칭찬이 주어지고 동시에 그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사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개인에게나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으나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단의 유혹에 본인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요 가장 쉽게 빠지는 죄의 함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복된 약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만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건 우리 보고 우리를 추수라든가 자기 최면을 걸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정황에서도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한 특권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과 단서 위에서만 이 약속들은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가 한 고백,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는 고백, 주를 향한 헌신과 진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진심이 가능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예수가 누군가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 그 시인, 그 고백 위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직에 근거하여 교회가 서 있지, 예수를 알아본 지식과 열심 위에 교회가 서 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뒷사건에서 금방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느냐 하면 예수의 죽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방 반대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됐다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란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신 것과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것, 이런 헌신 속에서 내가 가진 감격과 내가 가진 구원과 나에게 알게 해주신 영적인 내용들과 그렇게 찾아오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어떤 야심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나 개인 신자의 모든 약속들은 혹은 그의 말하자면 비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이 죄와 결부되어 있고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거룩의 문제라는 데에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수적으로 한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하고 있고 그의 죽으심을 근거하여 살다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생명됨과 우리가 가진 진리와 약속들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이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헌신과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 성급히 달려나갑니다. 교회는 자신의 일을 한 다음에는 이웃을 위하여 일하고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 세계를 위하여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한 것으로만 출발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한을 놓칩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얼핏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고 복주시지 않고 그나마 남은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끝장을 내시겠다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서도 세례 요한에게서도 확인됩니다만 이것은 저들이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보이셨으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임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을 눈이 떴다고 하는데 보여줘서 못 봄으로 인하여 저들이 장님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고집하는 자에게 얘기를 했으나 저들이 듣지 못하여 듣지 못한 것을 저들에게 확인시키라는 장면입니다. 즉 이사야의 사명은 저들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깨우칠 최소한의 기본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를 확인하러 보내지는 사자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모든 개개인이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가, 무능한가, 방법이 없는가를 확인시키는데 1차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낙관이 있다면 이 절망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데 우리의 낙관과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접어둔 채 비전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구름 위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 교회가 이 문제 절망을 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의 죽으심으로 근거하지 않고 죽음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 있는 얘기들을 죽음을 배제한 채 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쩍 하면 세계, 쩍 하면 민족, 쩍 하면 역사를 들먹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이죠. 늘 얘기하죠. 정치니 경제니 사회니 얘기할 틈이 없고 그걸 우선순위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 역사상 인류에게 있는 최고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죽게 되었다는 이 문제 외에 무엇도 견줄 것이 옆에 놓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질을 내서 성질 내시는 겁니까? 이 문제를 빼놓고는 교회가 설 이유가 없다니까요. 20년을 지나온 남포교회가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유혹을 걸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길을 맞으면서 남포교회가 민족과 역사 앞에 할 얘기 아시겠어요? 이 얘기를 끊임없이 되는 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잘 보세요. 어느 교회가,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족으로, 기관으로 역사를 주도해온 데가 있는가 봐요. 없어요. 명멸하지요. 한 시대를 책임지고 교회가, 사자가, 민족이 멸멸해버린다니까. 한 번 쓰이고 많은 것 같아요. 뭐만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 흘러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그것만, 그 신앙 고백만 이어오고 있지.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교회든, 어떤 기관이, 특별히 어떤 훈련된 사람들에 의한 제도나 기구가 연장되어 오질 않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고백을 지키고 이 고백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그 신앙 고백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하고 싶다고요? 우리 민족은 다르고 싶고 우리 교회는 다르고 싶다고요. 다르고 싶으면 신앙 고백에 들어서세요. 그 고백의 본질에 들어서시라고요. 뭐예요? 예수는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절망 속에 있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근본과 기준과 조건과 단서로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늘 우리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20년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넉나간 것들을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감사가 없으면 즉시 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요. 이런 말을 훨씬 멋있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럴까 봐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락가이를 말을 이렇게 해서 그 좋은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실까? 여기에는 다 그래 전달된 선포된 핵심만 붙잡아라. 너희 목사한테 미치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난 그 실력이 없어서 그래.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래서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근데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나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빛을 증거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빛을 증거해야 된다는 건 상대방이 장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장님에게 어떻게 설명할래요? 여러분 빨간색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빨간색을 어떻게 배웠어요? 이걸 빨간색으로 하기로 하자고 약속해서 빨간색이 된 거예요. 빨간색을 우리가 누런색이라고 하자 했으면 그게 누런색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빨간색을 이걸 빨간색이라고 우리 다 같이 합의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한다 할 때 이 색깔 그럴 때 다 눈깔로 봐서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못 보면 합의가 안 되지. 장님 보고 만져봐. 빨간색은 좀 빨갛지? 그래요? 말이 돼? 안 되잖아. 봐야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빛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밝은 거고 이게 어두운 건데 이 밝은 게 빛이야. 뭘 밝고 뭐가 어두워?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잭 니클라우스 한참 전성기 때 누가 어이 잭 나랑 100만 달러짜리 골프 시합 한번 하지. 너무 좋아. 시간과 약속을 말해. 그랬더니 오늘 밤 1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오늘 밤 1시에 만나자고 뭐예요? 상대방 장님이었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장님이 이기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조크를 하면 알아들어. 무슨 설교를 하면 알아들어. 본인의 무식함을 모른다니까. 봐. 신앙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식에도 무식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러 와서 이사야에서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낮은 것은 도다지고 높은 것은 낮아져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덜컥 왔으면 그 높낮이 골짜기 광야길을 걸으셔야 됐지만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된 사자가 와서 길을 닦아놨으면 쉽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가 와서 닦은 길이 뭐지?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가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예비작업이라니까요. 그러나 당장 누구도 몰라. 베드로도 모르잖아요. 뭐라고 고백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가진 모든 약속들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으며 천국 열쇠를 쥐어서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이 하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약속을 쥐고 있어요. 그러나 다 뭘로 제한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죽으심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심지어 신앙 고백이며 주를 향한 헌신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깨우침이나 자기가 바친 공로로서 작용을 할 때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요. 무엇과?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놓치고 가는 길이 된다고요. 그때 비전은 어김없이 야심이 되죠. 우리 성경에도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지금 한 이런 얘기들을 근거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공통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뭐죠? 감사하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경장하니 드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거기 이 감사는 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1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만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만 감사하라가 가능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주심, 그 구원, 그 영원한 약속들이 언제나 유효합니다. 감사거리가 될 수 있는 그 결실을 언제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뭐요? 죄에 관한 거.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 서는 신자의 복들은 무슨 일이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유효하고 언제나 결실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자들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이 감사를 놓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조건을 놓치는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조건이 뭔데? 그의 죽으심. 누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적용하세요. 예수가 죽어서 얻은 구원. 그러니까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근거로 하여요. 우리는 감히 누구에게 심판하는 말이나 교만한 말을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듯이 남을 용서해야겠고 내가 먼저 용서받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급하게 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고백과 이 신앙의 지식과 약속들을 알고 있는 이 결과가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의하여 결실되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위하여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마 참지 못할 사람이요 차마 이제는 절망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황에 대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세운 하나님이신데 왜 반전이 불가능하냐라는 믿음의 승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이사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죠?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을 감격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교회가 들고 나가야 할 건 뭐죠? 십자가죠. 베드로에게 주께서 주신 그래서 권면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것이 20주년을 맞는 우리 남포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다시 확인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우리의 고백이 갖는 진실된 힘의 원천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이 시대를 살거나 함께 신앙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마저도 가져야 하는 신앙의 당연한 덕목들입니다. 그것은 용서요, 관용이요, 기다림이요, 사랑이요, 온유요, 인내요, 순교까지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특권이며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자 자랑인 것. 20주년을 맞으면서 성도 여러분과 다시 이 말씀 확인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고백해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과 그 권리로 천국 열쇠를 맡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시고 주의 주 되신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함께하사 참으로 우리의 못난 것과 어리석은 것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2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의 못난 것을 뒤로 하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앞날을 우리 마음에 그립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 동안 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근거하여 더 많이 주만 의지하고 더 많이 주를 앞세우고 주로 근거 삼아서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이든 세계든 생각하며 기도하며 믿으며 봉사하리라 주 앞에 다시 약속합니다. 주께서 이 세우신 교회와 여기 불러 모으신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주 되신 것으로 힘이 되시고 그 약속을 이루사 성경이 권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